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는 문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도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말씀은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바라보는 언약 속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받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전 세계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중심으로 역사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정치, 경제 모든 것은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되어 있고 흑암 권세가 꺾여져 있는 사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낙심할 것이 없이 일평생 감사할 것이 없다는 사실과 계속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점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속여서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계략, 창세기 3장 문제가 더더욱 깨달아지면서 애통하는 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진행, 결론 모든 것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염려, 낙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보면 쓸데없는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기도하기 싫어지고 힘 빠지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슬픔과 낙심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옵니다. 불신앙 뒤에 염려가 따라오고 염려 뒤에 인본주의가 따라오고 그 뒤에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세계복음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예배 실패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입니다. 자꾸 내 속에 불평, 불신앙이 나를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이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곡소리가 났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삐뚤어집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자녀는 흑암 권세 학업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삐뚤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자녀는 사단의 흑암 권세 학업 문화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지식이 짧고 실수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주관심과 사상이 복음 속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도 괜찮고 안 때려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제로도 안 됩니다. 마르다가 불신앙에 빠져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과 관심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결국 중요한 한 가지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는 허상이고 속임수인데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 사실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망할 일이 있으면 그냥 망하면 됩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또 마르다는 관념적, 교리적, 이론적,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22절, 24절에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이 현재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 일들이 얼마나 똑같은 일이 나는지 간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났던 것으로 고백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사건은 지금 내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개인주의 실용주의입니다. 합리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가 좋은 것이나 워낙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인정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비합리주의고 적당주의, 대충주의, 집단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적당히 대충이라는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이것을 쓰임받으면 되는데 합리주의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경험, 지식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 모든 것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내 경험과 지식, 관념까지도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배드린 일에 실패하고 합리주의 불신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드린 일에 성공해야 하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 있는 예배이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사탄과 사망, 지옥,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초상집에 잘못 가면 머리가 아프고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요 죽음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의 초상집에 가보면 인간적으로야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사망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가 죽기는 죽지만 언젠가는 죽지만은 이미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인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이 신자들에게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라면 길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인만의 축복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정도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불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전하는 영접 초청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생명과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사건이 세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흘리셨다는 것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적이면서도 삶이 정상적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입니다. 친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인간적인 슬픔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종 노릇하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입니다. 불신자들의 애통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38절까지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의 탄식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탄식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 멸망, 지옥,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에 탄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려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인도하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쫓게 하셨습니다. 평탄하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홍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 받으시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곧바로 나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하실 때 하나님께만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메시지를 증가하며 현장 사역을 할 때 철저하게 응답 중심으로 하고자 늘 준비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응답 주시는 대로 해야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응답과 맞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턱대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향 맞추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신 때에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열심 중심이 아니라 응답 중심, 계획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 목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 중심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인간이 기도해야 할 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저희로 믿게 하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획을 가지시고 문제와 사건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관심은 오직 지금 현재 일어나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고 회복되었다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문을 향한 응답, 교회적인 응답, 지역을 향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응답이 발견되는 순간 개인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는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인내심을 기구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기만 하면 뭐라고 나사로를 죽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물어보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산소망 되시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덤 앞에 왜 나사로야 부르면서 나오라 그러셨을까요?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죽음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오라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것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이 땅의 질서, 법,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나 생업, 직장, 현장, 지역, 인간관계 등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무시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 일들의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은 전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만 붙잡으면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문제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불신앙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건 문제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 설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개국 나라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여러 가지 통해서 듣는데 우리 아이도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통화하는 가운데 아빠 정치 설교 그만해. 정치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끄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도 들어야 돼. 그것도 바로 복음이야. 여러분 지금 한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우파 좌파로 나눠져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치 설교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을 못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을 못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좌파가 만약에 정치를 잡게 되면 우리는 공산화 100%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나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파 지식인들도 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좌파에게 이 정권을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한국의 신부들이 대부분 다 좌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도 아니다 싶어서 신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아 우리는 이제 좌파가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파로 넘어와서 우파에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좌파가 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좌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좌파는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좌파가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권을 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면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조만간 제가 정치 설교가 뭐고 복음 설교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정치 설교를 잠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 매주마다 복음 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에 조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국방부장, 법무부 장관은 참 잘 된 것입니다. 한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글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세상을 이렇게도 못 읽고 있는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을 못 읽고 있는가 싶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지금 조국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은 아마 아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기독교 국가로 남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선포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점점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제들 부르셔서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저곳에 우리 렘넨트를 예배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우파 좌파로 나눠지지 않고 한국 안보를 위해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심어지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셨듯이 우리 후대를 부르시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화되는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 삶 속에 그리스도로 다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 한 시대가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의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